새해 우리는 가장 먼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장 먼저 불러서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곧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공포해요. 그 다음에 곧장 첫 번째 공략지가 어디였죠? 여리고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고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본인에게 주는 귀한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지금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지를 우리가 좀 집중하고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요단을 3일 안에 건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해요. 왜 양식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소풍 가니까 도시락 싸는 게 아니겠죠.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얼마 동안 전쟁을 치를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식량 보급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으로 3일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3일 동안 여기서 이 식량 보급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이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진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새 지파의 지도자들을 앉으라고 합니다. 남으라고 해요. 내가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좀 남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가 이 새 지파에게 했던 명령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명령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어떤 명령입니까? 새 지파는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죠.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쪽 땅을 차지할 겁니다. 하지만 건너가서 같이 전쟁은 치를 겁니다.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이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두 종류의 땅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어떤 땅이죠? 요단 이쪽 땅입니다. 요단 이쪽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땅이에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땅이 바로 요단 이쪽 땅입니다. 또 하나의 땅은 무슨 땅이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 차지할 요단 서쪽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땅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위치일까요? 요단강 동편이냐 아니면 서쪽 편이냐 위치일까요?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희에게 준 땅인가가 기준입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주었습니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쪽 땅은 누가 주었다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주었다고 14절과 15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연이 민수기 3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풍성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32장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3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 지금 이쪽 땅의 이름입니다. 지역명이에요. 지금보다는 이제 나중에 지역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32장 1절이 어떤 상황 설명으로 시작하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축대가 심이 많다는 상황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그 사연이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소유와 재산의 많음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즉 이 보다는 단어를 집중하세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아마 이쪽 땅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대가 이 소유와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렇게 재산이 많아진 상태에서 이 땅을 바라보았어요.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풀이 많아요. 풀이 많다는 건 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축대를 방목해서 기르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굳이 요단을 건널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지내는 게 정착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요단을 건너서 전쟁을 치르기에는 이 가축대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은 가축대들을 달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려면 이게 얼마나 고달플까? 그리고 이 많은 재산을 유지를 하면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기가 쉬울까? 그러니까 여기 정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이 땅을 차지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 머무르겠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 천재인데? 알아서 잘 살겠는데?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모세가 이들의 얘기를 듣고 이들의 생각과 계획을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들었다고 굉장히 크게 화를 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내가 볼 때 맞다, 아 이게 맞겠다 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많은 재산과 소유를 지키고 관리하겠다는 이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듣고 그래서 분노합니다. 심지어 이들의 지금 이 태도를 과거 가나안 땅 정탐 사건에 비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모세가 심히 분노한 것이죠. 민수기 3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보냈을 때 12명을 보냅니다.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악평하죠. 심히 좋은 땅은 맞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가 들어가면 전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악평합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모세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느껴지십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 요단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 만들 것이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은 이 땅에 남겠지만 우리는 건너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싸우되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둘째, 모든 지파가 그 땅을 각자 차지하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미 이쪽에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따로 분배받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세 지파의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서 너희가 과거에 이전에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당연히 그러겠다고, 그렇게 지키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당연히 그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응원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1장에만 네 차례나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 번이나 강조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 말은 지금 여호수아의 이 심리 상태가 어떻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모세처럼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책임감과 중압감과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막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요. 부담이 너무나 커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차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갈 텐데요. 나중에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직접 목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마음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라는 어떤 기라성 같은 지도자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마음을 사실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상상은 할 수 있죠. 어땠을까요?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제가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지금 나를 따를까 였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도 덤볐잖아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정말 잘 따라올 것인가, 이게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불러 모아서 이제 3일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고 한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세 지파를 남겨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과거 이전에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라, 확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나에게도 나를 잘 따를 것인가, 이런 걱정과 심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안에 있는, 본문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모세의 심리입니다. 이들에게 이 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백성들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모세처럼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모세처럼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을 통해 세 지파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리더십은 너에게 있지 않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너의 어떠함으로 백성들이 너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너가 모세처럼 이집트에서 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그 실력이 있어야 백성들이 너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리더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 본인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목포 선교가 시작합니다. 우리 준장님이 계시고 팀장님들이 계십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리더십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똑하려 하지 마시고 단순하십시오. 믿음은 똑똑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선교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준장과 팀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벽과 저녁에 하는 그 집회에 집중하십시오.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포 선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이 이처럼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선교의 여정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